예,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유유상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근묵자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검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자성어로 무리유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물은 종류대로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신하들 그리고 도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기브아 높은 곳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도피 경로인 아둘람굴과 모압과 헤레스풀을 거치면서 약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이야기를 사울이 전해 듣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과 기브아에 있을 때 다윗과 그 일행의 출연 소식인 아둘람굴에서 형성된 공동체와 모압에 머물다가 헤레스풀로 돌아온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부터 드러나는 정세로 볼 때 이미 사울에게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민심이 기울고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부각되는 분위기와 아울러 사울의 쇠퇴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 주동사에 해당하는 들으리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와이시마으로 단순히 듣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자세히 듣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집중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자신의 왕좌와 그 자리가 주는 영광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권력도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모든 신하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원수의 소문에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불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사울왕이 있던 곳은 기브아 높은 곳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높은 곳이다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 이 라마라고 하죠. 이 라마는 원래 어디입니까? 라마는 선지자들의 공동체가 있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런데 그 라마는 고유명사로 사용할 때 그 라마를 쓰고요. 일반 명사로 쓸 때는 언덕,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울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또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자주 모였던 친숙한 장소로 흔히 에셀나무라는 것은요 불모지에서 자생하는 아주 고귀한 나무를 에셀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홍색 흰색 꽃을 가졌는데요 고지대에서는 아주 찾아보기 힘든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귀하게 여겨진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생명력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의 신하들과 함께 기브아 지역에 자신을 높이기 위한 가장 높은 지역에서 매우 고귀하고 존귀한 에셀나무 아래에서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국사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울왕의 모습은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둘람 굴과 블레셋 지역이죠. 모압 땅, 주로 비참하고 고단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형적으로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왕은 외형적 모습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서 존귀한 나무 안에서 국사를 논하고 겉으로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외형적인 조건과 이 형편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얼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생기고 이뻐야 되죠. 그렇죠? 다들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또 돈도 어떻게 합니까? 많아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외적인 상황과 형편에만 마주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다윗의 외형적인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외형적인 모습은 대단히 강하고 존귀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면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 없는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에서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이 입증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어린 사무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를 통해서 그 자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누구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비극적인 운명 역시 훗날 사울왕의 장사가요 이 에셀나무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비참한 결과를 이곳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높이던 교만의 자리에서 그는 결국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신하들 앞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가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이 여전히 다윗에 대한 살해 의지에 불타오르고 있음을 그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에 버림받은 사울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무기를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원어에 보면 이 소집된 것이 그냥 신하들하고 편하게 앉아가서 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은 신하들, 군대를 불러서 그 신하들의 그 우두머리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오와 열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울왕이 다윗의 출현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 긴장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을 향한 살해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신하들을 동원해서 자신은 안정적인 기반 가운데 괜찮다라고 자위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제약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사울 정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7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신하는 12지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베냐민 사람을 지칭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미 민심이 이반되어서 사울에게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지파 출신들을 그 신하들을 기용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약하고 미비한 지파에서 강력한 권력과 힘을 지닌 지파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왕권의 몰락을 자초하는 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리더십과 동행하면서 이 사울왕과 동행하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권력에 취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미 이들은 성공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패망의 인자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동시에 신하들에게 다윗을 향한 적의를 품도록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윗이 준 것이 아니라 사울왕 자신이 허락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22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아,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권위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비천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신하 임명은 사울왕 자신이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재정을 자랑하고 우리의 물질을 자랑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언어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변질되어 있고 심히 왜곡된 존재로 겉으로는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가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아서 교만이 싹터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어느 자리에 성장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러한 얘기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점점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남들과 동일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되어 있는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말 고쳐야 할 부분들, 바른 얘기들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과 관련된 사항을 고발하지 않은 신하들의 이 불충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예, 사울은 그 신하들을 자신을 대적하는 공모자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상상으로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가는 이 사울의 왜곡된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생, 이렇게 철저하게 고립된 인생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치인은 평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포용력 있는 모습을 트레이드마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 그가 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의 실제적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대단히 권위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오히려 힘을 강요하여서 억누르고 수직적인 업무 분위기에 리더십을 행한 것이 드러나서 이렇게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정치인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파급효과가 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 말하고 저기서 한 말이 다르더라도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비난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울의 왜곡된 심리와 같이 이 정치인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에 대한 왜곡된 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귀에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나에게 다윗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자 그는 철저하게 가족들에게부터 외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스스로 정보를 차단하고 스스로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점점 더 거짓된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상황을 보면서 주변의 신하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초나라의 장왕에게는 이 두 명의 아주 충신이 있었다고 하죠. 소종과 바로 오고가 그들입니다. 예, 3년 동안 이 장왕이 즉위한 다음에 술에 취하고 여인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국정을 등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간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간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같이 왕보다 더 타락한 신하들은 더 좋아해요. 왜요?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눠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요, 오고와 소종이라는 신하들이 찾아가서 왕에게 진실된 간언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의 진실된 간언을 듣게 되자 이 장왕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서 이 국정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을 등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면 주변에 끓는 또 파리떼처럼 이렇게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간신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는 에돔 사람으로 사울왕의 목자장으로 사울왕의 가벼운 곳을 긁어주면서 왕이 듣고 싶어하던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서 왕의 환심을 사면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의 공동체가 있던 노베에서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을 대접해 주었던 아이멜렉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이, 이 한절로 된 이 표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적의가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 이 도액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도액은 사울에게 아이멜렉의 행동을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멜렉의 매 행동마다 원문에 의하면요,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우리 개혁개정에는 이것이 한 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그에게 음식도 주고,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아이멜렉의 모든 행동이 철저하게 사울의 대적인 다윗을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 묻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대제사장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은 바로 적과의 전쟁을 결정할 때 사용했던 이 도구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멜렉이 이야기하기는, 이해하기에는 저희가 예전에 본문에 살펴봤지만, 다윗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던 것인데, 지금 도액이 아이멜렉에게 하는 이야, 도액이 사울왕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역시 반대가 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하여 큰 적의를 갖고 있는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도액의 그 계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사울왕에게 주면서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죠. 약간의 거짓을 첨가하고 진실을 살짝 감추고 가공해서 이를 인해서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 본절의 말씀입니다. 도액의 진술은, 이 사울왕에게 전달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사울왕과 전쟁을 해도 되는지 누가 결정해줬다는 것이죠? 아이멜렉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대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전쟁을 허락할지 말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왕과 다윗이 전쟁해도 되는지 결정을 아이멜렉이 해줬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전쟁을 위한 또 마치 군량미를 제공한 것처럼 이 본문에 보면 보이는 것이죠. 또 다윗에게 상징적인 무기인 골리앗의 칼을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명령에 의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이멜렉은 여호와께 물었고, 그러니까 사울을 대적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제공한 음식 역시 군량미가 아니라 약간의 이 다윗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한 진설병, 아주 작은 이 거룩한 떡을 주었던 것뿐이죠. 물론 골리앗의 칼 역시 다윗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무방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도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왕도, 사울의 신하들도, 도액도 모두 이들은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몸의 안위와 보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초나라 이 장왕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장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는 일체의 예의를 떠나서 실컷 놀아봅시다 라고 신하들과 이렇게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신하들이 모두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등불이 꺼집니다. 그때 왕의 애첩이 어떻게 합니까?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어느 신하 중에 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더듬었던 것이죠.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그녀는 놀라면서 그 사나이의 갓끈을 잡아 뜯고는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폐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갓끈이 없는 자를 잡아주십시오. 왜요? 잡아가지고 참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장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은 내가 예의를 차릴 것이 없이 술을 마시자고 권했어.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갓끈을 자르시오. 등불이 켜진 후에 살펴보니 신하들은 아무도 갓끈을 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앞에서 매우 용감한 신하 하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용기 덕분에 초나라는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장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처럼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정말 장하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신하가 엎드리며 말하죠.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전에 갓끈을 뜯겼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악한 모략을 세우고 신하들을 선동하여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 왕의 모습과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서 해야 할 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과 불법을 선동한 이 도액의 모습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에 넓은 아량으로 신하의 잘못을 용서해준 초나라의 장왕과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한 장수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품과 그 성품의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부터 해서 계속 성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의 거룩함이 있고요. 이웃사랑을 통한 실천적인 수평적인 거룩함의 삶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성결법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던 사울왕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국을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바벨탑을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모입니까? 사울왕 자신과 비슷한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